제자 중에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는데 아이가 울면서 따라간다고 보챘습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달래자 아이는 말을 들었지요.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증자는 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정말 잡으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그러나 증자는 아이한테 속임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며 돼지를 잡았습니다.
증자의 돼지가 내포하는 의미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한 약속도 약속이고 속임수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10월 한 달에 한 달이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와 한 10월의 약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입니다.
네, 10월의 약속. 10월도 오늘 내일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떤 노래요? 요새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왜 그러세요? 지금 울 것 같잖아요.
왜 울 것 같아요?
요즘에 툭 쳐도 옵니다.
요즘 저도 그래요. 낙엽은 지죠. 가을은 깊어가죠.
네.
사랑은 떠나가죠.
어, 사랑은 지금 이루어서.
사랑이 저만 지금.
혼자 뮤지컬 하시는 것 같고.
요즘 저 2인극의 시대잖아요.
2인극 플러스 뮤지컬 항상 노래로 화답하시고 하는데 저도, 예.
10월이 지나면서 네. 뭐 10월의 한 약속이나 1년의 약속이지 되돌아봐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영 씨는 어때요? 좀
저는
중간 점검하면
늘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야지의 한 해가 돼야지.
야지는 뭐예요?
행복해야지, 효도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행복, 효도, 기쁨.
기뻐해야지, 뭐 이러면서, 예, 야지의 삶을 살 거야, 이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게으르면 도야지, 돼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예.
네. 사실 이맘때면은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을도 깊어가고, 기운도 떨어지고, 1년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루에 요 시간 4시쯤 되면 또 하루를 돌아봐야 될 때고
그러니까요.
저희 고전읽기 들으면서 돌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네.
고전읽기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고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세요.
오늘 문자와 반대로 사연 보내주실 주제 알려드릴게요. 10월의 다짐과 약속.
네.
10월의 약속과 다짐. 이 가을, 늦가을 보내면서 이달에 어떤 다짐들을 하셨는지 잘 지키고 계신지 아니면 잘 안 되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개인적인 사과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탕황에 대한 이야기를 권진영 씨와 나누는 네. 도중에 탕황이 그 하나라의 시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잘못 알려드린 겁니다. 하나라가 아니라 상나라입니다.
어, 그래요?
네, 상나라.
하나라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좀 뭔가 오늘 네. 사실 오전에 어제 했던 방송을 다시 듣기로 듣다가
네네.
제가 그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네.
하나라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이 상나라거든요.
상나라군요.
네, 근데 상나라는 은나라라고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나라가 주나라고 그래서 하은주 이러는데 뭐 은나라가 이제 상나라입니다. 원래 먼저 상나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에서 1046년까지 존속이 됐는데 이 상나라를 세운 시조가 바로 탕황입니다.
탕황. 네. 네.
탕황은 또 유명한 저 고사가 있죠. 일화가 있죠.
네.
탕황이 썼던 세수대야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오자성어.
오자성어.
일일신, 우일신. 아,
죄송합니다. 육자성어네요.
네. 네. 어제 저랑 똑같은.
네. 매일매일 새로워지자는 말을 써놓았다는 탕왕.
아, 감사합니다.
상나라의 시조입니다.
아, 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사자성어도 알려주시고 고사성어 알려주시고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한비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이번 주 일주일에 한비는 그런데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성악서를 바탕으로 한비자를 집필했죠. 다음 중 한비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1번 공자, 2번 순자.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약속과 다짐, 요 사연도 계속 보내주세요.
네, 물론이죠. 제가 조금 전에 그 권진영 씨가
네.
저보고 뭐 늘 자료 찾고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교육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매일 오는 방송 그게 교육방송이다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이 교육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제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전 노는 거 좋아해요.
아이, 그래도 근본이 타고나시기를.
아이, 근본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근본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자료 찾고 연구하면서
네.
되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한비자 이제 책장을 펼쳐봐야죠.
네.
오늘 처음 낭독해 드릴 부분은요. 제11편 간겁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11편입니다. 뜻은요. 간사한 계략으로 군주를 시해하는 신하입니다. 그중에서 성인들이 다스릴 때의 공통점 그리고 애첩에 현혹돼 자식을 죽인 춘신군 두 편을 차례로 낭송해 드립니다.
성인들이 다스릴 때 공통점. 통치수를 아는 자가 신하로 임명되면 법률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위로는 군주의 법을 밝힐 것이요 아래로는 간신들을 괴롭게 할 것이니 군주는 존귀해지고 나라는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법에 관한 시책의 효과를 얻게 되면 반드시 뒤에서 상벌이 제대로 시행된다. 군주가 성인의 통치술에 밝아 세속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개념과 실제를 따져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되고 실제 증거의 근거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좌우의 측근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는 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간교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가득 찬 행동을 벌이고 힘과 지혜를 다해 군주를 섬기지 않고 패거리에 휩쓸리거나 남을 헐뜯고 축혀 세우는 일로 편안하기를 구한다면 이는 천근의 무게를 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들면서 살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많은 벼슬아치들 역시 간사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는 안락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청렴과 정직으로 법을 받들지 않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아득한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평안함과 위험한 길이 이렇게 분명하면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어찌 거짓말로 군주를 현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래의 신하들이 탐욕을 부려 백성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신하들은 충성을 다해 속이려 들지 않고 하급의 벼슬아치들도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지켜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관중의 제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고 상황이 진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보면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분명히 그 자신의 효력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에 근거해서 나를 위하는 방법은 위험한 것이니 나의 의지에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나라 장왕의 동생 춘신군에게는 여라는 애첩이 있었고 춘신군의 정실 소생으로 갑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애첩 여는 춘신군이 정실 부인을 버리게 하려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는 그에게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소첩으로서는 매우 큰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정실 부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당신을 섬길 수 없고 당신의 뜻을 따르면 정실 부인을 거스르게 됩니다. 소첩이 어리석은 까닭에 두 주인을 섬기기에는 힘이 부족한 듯합니다. 상황이 두 분을 모두 섬길 수 없고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당신 앞에서 죽는 것만 못합니다. 만일 당신 곁에 총애받는 여인이 다시 있게 된다면 바라옵건대 당신은 이 일을 잘 살피시어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춘신군은 여가 꾸며낸 말만을 믿고서 정실 부인을 버렸다. 애첩 여는 또 적자 갑을 없애고 자기 아들로 대를 이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속옷을 찢어서 춘신군에게 내보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첩이 당신의 총에는 받아온 지 오래되었으나 갑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오늘 소첩을 강제로 희롱하려고 해서 첩이 그와 다투다가 옷이 이 지경으로 찢어졌습니다. 자식 된 안차로서 이보다 더 큰 부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춘신군은 노여워하며 갑을 죽였다. 그러므로 정실 부인은 첩 여의 거짓 농간 때문에 벌입을 받았고 그의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보면 아비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다른 사람의 모함하는 말 때문에 해를 입을 수 있다. 군주와 신하 사이는 아비와 아들만큼 친하지 않으며 여러 신하들의 모함은 단지 한 명의 첩의 입에서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으니 현인이나 성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리 괴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왕은 진나라에서 거열형을 당했으며 오기는 초나라에서 능지처참을 당한 것이다. 성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공통점은
네.
세속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측근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네.
또 간사함과 이기적인 행동을 멀리한다는 것이라고 한비가 말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벼슬아치들이요 참 이때는 이렇게 2300년 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지금은 그런 분들 없고요. 이때는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고 했어요. 이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네,
어떻게 하면은 자기 그 측근들의 배를 불릴까?
네.
어떻게 하면 자기 사는 동네에 도로를 놓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구에 공항을 놓을까? 옛날 얘기인데 이상하게 되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군주가
네.
결코 그 공을 이룰 수가 없고 안락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 없죠.
지금도 슬쩍 있을 에이? 수도 있어요.
있나요?
예.
우리가 좀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을 네모나게 뜨지 말고 부릅뜨고.
예.
네.
그리고 저 또 그 군주라는 게 그때는 이제 저 대대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아버지가 잘나서 아들이 잘나 꼭 잘난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네.
밝은 눈이 있거나 예민한 귀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측근 옆에 있는 간신들에게 의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에 받는 간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귀에다 대고
그렇죠.
좋은 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김태희 예. 같으세요. 이러면서
알고 있다.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어쩜 이영애보다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영애보다 내가 낫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영애는 뭐 몇 분을 데려다
지금 이봐라 네. 어디 갖다 비교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의 문둥이도 왕을 가볍게 여긴다는 속담이 있었대요.
네. 그렇군요. 누가 간신인지 가려내는 것부터 어려운데요.
그게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극을 좀 보면 대략 간신 캐릭터를 분석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의 네. 속상을 이용해서 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왕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왕을 배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간신 캐릭터더라고요.
이런 간신들이 네. 사실 이 중국 역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네.
한비자에도 많이 나오고 뭐 우리 역사에도 그렇겠지만
네네.
그리고 애첩 캐릭터도 딱 나오잖아요.
네.
애첩 캐릭터 요 애첩 중에는 네. 왜 착한 여자들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정실 부인 몰아내고 음해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한비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이 여자는.
이 춘신군의 애첩.
네. 네. 이 여자 지금 혼자 자작극하면서 막 불쌍한 척하면서 정실 부인 내쫓고 아들까지 죽인 거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요물이네요.
예. 네. 참 요물이죠.
그러니까.
참 춘신군이라는 사람은 네. 사실 전국시대 춘추 전국으로 나누는 이 전국시대 전국 사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국시대에 네. 통틀어서
네.
20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현명한 네 사람의 남자.
아 진짜?
네, 그래서 전국 사군의 한 명이에요 이 춘신군이.
그런데도 이렇게 되신
네,
거예요?
그런데도 우와. 그 애첩 여의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내쫓고 자기 그 정실 자식은 죽여요.
아이고 아이고 참
한비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밝은 눈과 예민한 귀를 항상 가져야 된다. 그게 세치 혀를 이긴다.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의 속마음을 이 지대로 파악하고 경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간사하고 약해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잘한다 칭찬하고 그 정책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성군이십니다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싫어할 네.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그래요.
그죠?
그렇네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피해야 되나?
어떻게 피하지?
한비는 결국 이 모든 것도 다 군주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군주의 책임. 네.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네.
간신들만 곁에 많이 있고 제대로 된 인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군주의 부덕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군주라면 궁전 깊숙한 곳에서 앉아서도 세상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주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든 간에 뭐 진실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 힘들어요. 네. 10월의 약속 사연 한번 소개하고 하죠.
네.
10월에 약속했다가 잘 안 된 거. 3966님 게임 접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주인님 사실 10월에 약속이라기보다는 평생의 약속이긴 한데요. 제 다짐은 다이어트였어요.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걷고 그러면 돼요.
예, 걸어다니시면 됩니다.
정지은 씨 육아와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하고 부모님 모시고 단풍놀이 한번 못 가네. 어제가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올해는 이가을 가기 전에 꼭 가까운 산이라도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예. 좋은 다짐이네요. 그리고 구창희님 고전읽기 본방사수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셨어요.
본방 못하셔더라도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하시면 너무 좋고
예,
못하시면
예.
다시 듣기로 들어주십시오. 4690님 곧 시험이라 마무리 잘하는 거요. 오늘까지만 듣고 수능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7753님 고전읽기 청취하며 3대 톨스토이 단편선 한비자 샀는데 가을 가기 전에 꼭 읽으려고요
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고은영님 10월 시작하면서 시원해져서 운동 열심히 하겠노라 다짐했건만 갑자기 추워져서 작심 3일 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집안에서 훌라우프랑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로 했어요.
네.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예, 그리고 박창영님 임신한 아내 뒷바라지 하느라 10월에 계획 세울 여지가 없네요. 출산이 두 달 남았으니 더욱 성심을 다해서 저희 마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계획이요. 목표입니다.
순산하십시오.
네, 순산하세요.
김정희님 저의 올해 계획은 부자 되자였는데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어째요? 하루빨리 많은 돈을 모아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아, 강부자 선생님 생각나네요.
뭔데요?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이놈의 지지배들아, 우찌됐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짝짓기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거 아니오.
아니 그게 부자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솔로들은요. 네. 이제 10월 되면 마지막 때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강부자 선생님 충고 들으시고 열심히 찾으시라고 탐색기 화이팅 하시라고.
예. 0232님은 3년 전 한비 잘 걷는데 라디오로 들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60세라 눈이 침침한데 감사합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인문학 공부 계획 재점검해 보고 마지막 피치 올릴 겁니다. 고전읽기 짱 하셨고요.
네. 그리고 강윤미님 말씀대로 깊어가는 가을 고전읽기로 사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셨어요.
이동현님 명로진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 좋아요. 책만세 때부터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로진 선배님 EBS계 리차드 기어거든요.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바깥다식하신지 몰라요.
고민구님 10월의 마지막을 앞둔 오늘 제 생일을 고전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삶이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화이팅입니다. 생일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고민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고민구님 생일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와우.
자 그럼 다음 남독으로 넘어가죠. 제12편 망징.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어떤 징조가 보이면 나라가 망하게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47가지 멸망의 조짐을 보라.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작은데 신하들의 봉읍이 크다든지 군주의 권세는 가벼운데 신하들의 권세가 무거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법에 의한 금령을 소홀히 하면서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나라 안의 정치는 어지럽게 하면서 나라 밖의 원조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신하들은 쓸모없는 학문만을 배우려 하고 귀족의 자제들은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나라 밖에 쌓아두고 백성들은 개인적인 싸움만을 존중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궁실과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며 술에나 옷이나 그릇과 놀이기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백성을 피폐하게 하고 재물을 전부 써버리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기란나를 점치고 귀신을 섬기며 점수를 믿고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간언하는 자의 벼슬자리가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견주어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벼슬자리는 세도가를 통해 얻고 복록은 뇌물을 따라 받는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마음이 나태해서 일에 성과가 없고 유약해서 결단성이 없으며 좋고 나쁜 바를 결정하지 못해서 정치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재물을 탐내는 데에 눈이 어두워 만족할 줄을 모르고 이익을 가까이에 얻는 것을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함부로 처형하기를 즐겨 법도에 맞추지 않고 논쟁을 좋아해 실용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교묘한 글재주만을 좋아해 실제 공적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의 속이 깊지 못해 마음속의 생각을 쉽게 간파당하고 기밀을 누설해 간직하지 못하며 주도 면밀하지 못해 신하들의 말이 새 나갈 경우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의 성격이 고집이 세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며 사직은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신만을 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원조를 믿고 이웃나라를 가볍게 보며 강대한 나라의 도움만을 믿고 가까운 이웃나라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다른 나라의 인재들이 가족이나 재산은 나라 밖에 두고 위로는 국정의 비밀 전략에까지 참여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일에 관여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백성들이 재상은 신이 많아 군주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군주가 재상들을 아끼고 믿어 내쫓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오히려 나라 밖에서 사람을 구하며 공적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의 근거에서 뽑고 나라 밖에 국적을 가진 인재가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서 오래도록 아래의 벼슬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높게 승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대범하나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신의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예의 없이 강대한 이웃나라를 멸시하며 탐욕스럽고 고집을 세우며 외교에 서투르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배짱이 적어서 자기 의견을 견지하지 못하고 앞니를 빨리 간파하는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유약해서 결단력 있게 과감히 실행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대신에게 모욕을 주었다가 다시 가까이 하고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려 살육을 자행하고 더구나 잔혹하게 부역을 시켜 분노를 품고 치욕을 간직하고 있는데 다시 신용하여 측근해두면 역적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역적이 생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자주 노여워하고 군대를 일으키기 좋아해서 농사를 소홀히 하고 전쟁을 쉽게 일으킨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권문세가나 귀족들이 서로 시기하는 와중에 대신들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밖으로는 적국의 힘을 빌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개인적인 원수를 공격해도 군주가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분노를 쌓아두기만 하고 터뜨리지 않아서 죄목에 해당하는데도 처벌하지 않아서 벼슬아치들이 속으로 군주를 원망하게 만들고 더욱 두려워하게 하며 장기간 장차의 일을 예상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의 창고는 비어있는데 대신들의 창고는 가득 차있고 나라 안의 백성들은 가난한데 나라 밖에서 들어온 이주자들은 부유하며 농민과 병사들은 공공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왕실 귀족이나 대신들이 공적이 있는 자에 비해 많은 복록을 받고 신분의 등급을 넘는 옷차림을 한다거나 궁궐에서 지나친 사치를 하는데도 군주가 제지할 수 없다면 신하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끝이 없을 것이다. 신하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의 사위나 자손들이 백성들과 어울려 한마을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오만하게 굴고 횡포를 부린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
와.
47가지 멸망의 징조 중에서 몇 네. 가지 낭독해 드렸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는 몇 가지의 징조가 미리 보인다고 한배가 얘기했습니다. 23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지만 지금 들어도 막 와닿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시대에 썼다. 구시대적인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전국시대의 수많은 나라가 망하면서 보였던 징조들을 한비가 다 분석하고 정리한 거잖아요.
네.
과거 역사에 대한 한비의 통찰력. 와, 정말 존경스럽네요.
근데 사실 네. 이게 뭐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를요. 그 집안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해도 똑같아요.
어, 그래도 와닿는 뭐, 바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나태해서 성과가 없고 유약해서 결단력이 없고
네.
확실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맞잖아요. 넣는 거야. 진영이가 대범하나 뉘우침이 없고 진영이가 혼란한데도 자신의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예의 없이 옆에 이웃들을 멸시하면 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너도 반성해. 나 여기가 아파. 마음이 많이 아파.
네. 근데 또 한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좀벌레를 통해서이고 담장이 오.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틈을 통해서이다.
네네.
그런데 비록 나무에 좀벌레가 있어도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고 벽에 틈이 생겨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한비가 하고자 하는 얘기죠.
와, 이렇게 하면 니네는 곧 망할 거야 하고 경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더라도 잘 극복해야 돼. 이거죠.
그럼요.
우와, 더 멋지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참 잘했대요.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기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위기에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처신하고 극복을 하느냐 이런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리더로서 뭐 집안으로 보면 가장이고 국가로 네. 보면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겠어요.
네.
벌레 먹은 나무와 틈이 생긴 벽일지라도 강한 바람과 큰 비를 이겨내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명군.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들의 자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서
네.
듣기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악설을 주장한 한비의 스승 과연 누구일까요? 1번 공자, 2번 순자.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김국환의 타타타 듣고 갑니다. 호탕하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재밌네.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중국의 고전 네. 한비의 한비자입니다. 제1회 K-스토리 팝 콘테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
네. 네,
다음 달 8일이죠. 저녁 7시 올림픽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10곡의 노래들이 경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회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선정한다고 하니까 서둘러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한비자의 제13편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10월의 사연 약속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듣고 가죠.
네.
두 달 동안 내년까지 동화랑 시 프로 고전 읽기 들으며 태교에 전념하는 게 제 목표예요.
와우.
이지영님 요즘은 과일이랑 사골 국물이 맛있어 날마다 폭풍 흡입하고 있는 예비 맘입니다.
네. 순산하십시오. 그리고 9692님 10월 약속 딸과 친해지기. 저녁 퇴근하고 책 읽어주고 함께 뽀로로 보기 잘하고 있어요. 아직은 하셨습니다.
원정호님 10월의 약속 미운 친구와 화해하기 내일 하루 남았는데 용기를 내서 눈길을 내서 해야겠어요.
아, 네, 화이팅.
전화 한 통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문성주님 아내가 고전 읽기를 들으며 태교하는데 저도 함께 듣고 읽었으면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야구 중계만 봤는데 이 가을 가기 전에 아내와 고전 태교 해야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아이고.
부부 아니세요, 혹시?
참, 고전 읽기 태교.
네, 고전 읽기 태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좋죠.
네. 네.
김양기님 새벽 등산을 못했어요. 당장 할게요. 하셨고요.
네. 최성우님, 10월에는 시집을 두 권 읽어보려고 문태준 시인의 시집을 두 권 샀습니다. 시집 맨발은 거의 다 읽어가고 시집 가재미는 11월은 되어야 읽지 싶네요. 그래도 나름 EBS 라디오 들으면서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5646님은 올해는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 했는데 아들 셋 키워가며 공부하는 게 어렵네요. 또 낙방했어요.
아이고.
다음 시험에 꼭 되실
네,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이명옥님 고전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동양 고전을 접하면서 한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한자를 많이 익히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니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제 13편 삼수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편으로 가볼까요?
네. 군주, 이 시대의 리더가 지켜야 할 원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군주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면 나라가 평안하고 자신도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군주 자신도 위험해질 것이다.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신하가 중요한 일을 담당한 자의 시책이나 정책을 주관한 사람의 잘못과 명성 있는 신하의 속사정을 논의하였는데 군주가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총애하는 신하에게 누설한다면 간언하는 신하들이 감히 총애를 누리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위로 군주에게 들려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직하고 곧은 말을 하던 신하는 군주를 만나뵐 수 없으며 충성스럽고 정직한 이들은 나날이 군주 곁에서 멀어질 것이다. 둘째, 군주가 총애하는 사람이 있어도 독단으로 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를 칭찬한 뒤에 이익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독단적으로 해로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를 비판한 뒤에 벌을 준다면 군주는 위험이 없게 되고 권세는 좌우 신하들의 손안에 들어가게 된다. 셋째, 군주 자신이 직접 국정을 돌보는 수고로움이 싫어서 신하들에게 정사를 대신 처리하게 한다면 이는 바로 권력을 신하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과 상과 벌을 움직이는 권력이 대신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군주는 신하들에게 권력을 침해받게 된다. 이를 가리켜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군주가 피살되거나 위협을 받게 될 징조이다.
군주가 대비해야 할 세 가지 위협. 군주가 신하에게 위협을 받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명분에 의한 위협이다. 둘째, 나라 일을 빌려 군주를 위협하는 것이다. 셋째, 신하가 형벌의 권한을 장악해 위협하는 경우다. 대신에 숭고한 지위에 오른 신하가 나라의 대권을 장악하고 뭇 신하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며 조정 안팎의 일을 자신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게 만든다. 비록 현명하고 선량한 신하라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은 군주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사직의 이해를 위해 논쟁하지 않게 된다. 군주가 비록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나란 일을 혼자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벼슬아치들이 군주에게 감히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나라에 신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나라에 신하가 없다는 것이 어찌 실제 조정의 복도가 텅 비고 조회에 참석하는 신하가 부족하다는 말이겠는가. 신하들이 복록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힘쓸 뿐 군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이를 일컬어 거짓 명분에 의한 위협이라 한다. 신하들은 군주의 총애를 얻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지만 신임을 얻게 되면 외국의 사정을 거짓으로 꾸며 나라 안의 정치를 좌우하며 일에 대한 화와 복, 득과 실을 왜곡하여 설명하면서 군주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영합한다. 군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나라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일을 추진한다. 만일 일이 실패하면 군주와 그 화를 나누어 입지만 일이 성공하면 그 신하 혼자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이 일에 참여한 다른 신하들이 한마음과 같은 말로 그 일의 장점을 늘어놓기 때문에 군주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 나란 일을 빌려 군주를 위협한다고 한다.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며 형벌 제도를 관리하는 일을 신하가 제멋대로 한다. 이를 일컬어 신하가 형벌의 권한을 장악해 위협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세 가지 위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원칙을 완벽히 지키면 세 가지 위협은 소멸될 것이며 세 가지 위협이 그치면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삼수.
네.
네, 그 대학 세 번.
그 삼수가 아니죠.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요약해 보면
네.
첫째, 군주는 신하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간언했을 때 그 말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둘째. 아끼는 신하한테 네. 말을 하면 그 신하들에게 붙게 되니까 좋은 신하들도.
네.
둘째, 군주가 신하들을 아끼거나 미워할 경우에 측근의 의견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또 셋째는 군주가 할 일을 신하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 신하들을 경계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군주가 신하들한테 위협당하는 세 가지 경우도 있어요. 뭐 명분에 의한 위협, 나란 일을 빌려서 군주를 위협하는
네.
경우, 형벌의 권한을 장악해서 위협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신하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할 일 제대로 못하면 왕도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네. 자기 앞가림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앞가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군주가 이런 위협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이 이르게 되죠. 근데 사실 뭐 자기 목숨 하나 잃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네.
운명이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나라까지 다 말아먹고 백성들까지 저 뭐 수많은 사람들 죽기까지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일이 커지네요.
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게 말이 쉽죠. 가까운 예로는 뭐 보이스피싱 하도 얘기 많이 들어서 이럴 때는 문자에 나온 번호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당하는 사람도 꼭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왕은 그 많은 신하들이 다 한편이 돼서 왕을 누르려고 덤빈다면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왕이 얼마나 되겠나 싶네요. 아, 이래서 왕들이 오래 못 살았구나. 그러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선배님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왕노릇 한번 하고 싶기는 하시죠. 그렇죠. 그런 야망이 있으시죠.
여봐라.
2인극 들어갔다. 저는 그게 생각나요. 이 왕 얘기하면은 옛날에 저는 김준현 씨가 그 왜 네 가지 하기 전부터 저는 그분의 개그를 좋아했거든요.
네네.
막 이렇게 왕 분장 딱 하고 이봐라 나라가 흉흉한데 내 어찌 밥을 먹겠느냐 이러면 신하들이 아마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이렇게 나라가 흉흉한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밥을 먹겠느냐. 고기 반찬이옵니다. 들라하라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군주가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개그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뭐 그 왕이라는 게
네.
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 네. 보이네요. 네,
그래도 저는 시켜주면 할래요, 한번. 자, 여기서 우리 김윤희 씨가 신청하신 2부 몽땅. 사실 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9024님 건 읽어.
네, 읽어드려야겠네요.
군주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저는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김윤희 씨가 신청하신 2부 몽땅의 노래. 아, 가을과 어울리는 분위기네요.
2부 몽땅.
한마디 듣고 오늘의 한마디 뽑아보겠습니다. 레 페이어 모트 고요.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오늘의 한마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를 위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근거해서 나를 위하는 방법은 위험한 것이니 나의 의지에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얼쑤.
좋다 좋다 참 좋다 진짜.
네. 네, 스튜디오 안에 직접 북을 저희가 공수해 와서 효과음 아닙니다.
네.
정말 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쳤습니다.
건갑치신. 간략한 계략으로 군주를 시해하는 신화편에서 성인들이 다스릴 때의 공통점에 나오는 문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의지해서 나를 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말이죠.
네네.
무슨 제왕학의 성전이나 군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오, 조심해야겠어. 군주도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도 아니네. 군주는 평범하진 않죠. 군주도 평범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위하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럼요.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자, 쌀쌀한 가을 날씨 외로움 타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시라고 골라본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김유진님께서 왜 중국 고대 성인들 이름엔 자자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같은 집안 사람이라서 돌림자를 사용한 것도 아닐 텐데요. 제가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김유진 님이 질문하셨는데 김원중 교수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네, 이를테면 공자, 맹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공자의 본명은 공구였습니다.
공구.
네. 만드는 공구가 아니라
네. 네,
언덕구자를 써서 공구였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네네. 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죠.
아, 그렇네요.
예.
네.
공구씨, 공구씨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지잖아요.
그러니 공구씨 이상하네요.
그 이제 위대한 성인들이나 그 사상가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자나 후세 사람들이 공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선생님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그래요. 자자가.
아,
그래서 공 선생님 공자.
공자.
한비자도 한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오, 한비자.
아시겠죠? 권자.
아, 알겠네요. 네. 네. 우리 엄마는 미자인데.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 자자로 끝나세요.
그렇죠?
네. 3060님은 마키아벨리와 한비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마키아벨리와 한비자가 싸운다면
참
두 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서
말이 안 통해서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렇네요.
네, 오늘의 한마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글항아리에서 한비자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웃음의 대학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한비의 스승은 누굴까요? 순자입니다. 순자.
순자.
네, 퀴즈 당첨자와 사연 읽어드리죠. 네. 이근희님. 2번 순자. 요즘 들어 책 읽는 것이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박우신님. 정답 순자입니다. 어느새 고전읽기의 왕 애청자가 됐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경령님. 순자요. 성악설이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간에 대해 좀 더 깊은 성찰을 담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318님 순자, 에어로빅 같이 하는 정자, 학부모 대표 미자, 친척 언니 경자, 화자. 예. 아우, 잘 짜시네 개그를.
그리고 1313님, 2077님 그러니까 이근희, 박우신, 이경령, 5313님, 1313님, 아, 2077님.
네, 선물 받으실 네. 분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한상욱의 신청곡, 한상욱 씨의 신청곡, 네.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띄워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